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16장 13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7장부터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과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요. 맨 처음에는 주님께서 여지껏 알려지지 않았던 주님께서 여지껏 알려주시지 않았던 주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반응이 맨 앞부분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튀어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7장 1절부터 4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전과 다르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엿새인지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에 뭔가 사건이 있고 엿새가 지났다는 뜻이니까 본문을 읽으실 때에 앞에서도 두 가지 그리스도 고백,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사실은 형제형제끼리 묶으면 네 명이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빠졌습니다. 여튼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 산이 어딘지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해서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변화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변화산에서.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산이 북쪽에 있는 산이든 남쪽에 있는 산이든 정말 중요한 건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도 변하고 옷도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처럼 빛났다.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러니까 햇빛처럼 눈부신 모습으로 변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변하신 것만 알고 있고요. 또 이 모습이 언제의 모습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생애 하시는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신 거죠. 이 땅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신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이 모습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늘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두 가지도 아닙니다. 공생사역하실 동안에는 우리와 비슷한 육신의 모습을 갖고 계셨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변화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그 위에 승천하실 때도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밤모섬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시는데 그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제일 상세하거든요. 그 모습은 지금 나오는 모습이나 승천하실 때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모습이 조금 다르게 설명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사실 육적인 모습도 모르고 부활의 모습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고 하는 것이 육적인 모습은 아닌가 보다.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이건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실 때의 모습이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건 여하튼 부활 이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가 보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또 다른 장면 하나가 나와요.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때도 보면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왜 이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잖아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아있겠죠. 이분들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는 특징이죠. 구약 그러면 모세, 또 엘리야, 뭐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떠오르잖아요. 다윗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이런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불러들이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대화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목격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3절 끝에 보시면 그들에게 보였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목적을 갖고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현재 이게 뭐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죽었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니까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죠. 부활한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변화산 장면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쭉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 장면은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거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더 깊이 풍성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처음에는 질문하시고 제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는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일단 한 가지가 중요한데 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반응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을 한 가지를 짚고 베드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확실하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보여주신 거죠. 원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일부분만 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첫 번째 모습에서도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고백을 했죠. 두 번째 모습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었죠. 지금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과 관련된 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만 상관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부활과 관련된 모습을 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언제나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요구도 없었는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 조금 찜찜합니다. 이게 온전한 말일까 싶은데 했던 이야기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판단을 하고 있는가예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고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누구한테 좋다는 걸까요? 예수님한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한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주님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묘해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안 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싫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한테도 그게 도움이 안 되고 나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싫어요.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게 유익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게 참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베드로의 말이 악하거나 죄를 짓거나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하곤 하는데 만약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저도 거기 찾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 게 나쁜 일인가요? 모세와 엘리야랑 예수님이랑 같이 있자고 하는데 그게 뭐 특별히 죄를 짓는 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이유가 있고 신앙적으로 봐도 아 그것도 괜찮은 일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딨냐면 예수님이 명령하거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획했다고 너 이렇게 따라와라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은 잘해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좀 베드로에게는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아,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정말로 아, 주님이 안 원하시면 안 짓겠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이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같이 머물자고 하는 건 자기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앞부분에 과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지 말고 고난당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싫다고 했던 거 내가 막았던 거 그거는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초막 세 개 짓고 여기 같이 있읍시다. 그러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내가 인간적으로도 좋고 또 내가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 버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하니까 신앙적으로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 좋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초막 짓고 여기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들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게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양상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4절에 대해서 반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죠. 여지껏 몰랐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 무엇에 반응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죠. 주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나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여기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마치 이미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엇에 대해 반응을 해야 온전한 반응이냐면 부활과 관련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통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내가 싫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죠. 참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곤 했습니다. 이게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예배당 건축과 관련해서 항상 건축 얘기가 나오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건축하면 나쁜 게 뭐가 있냐. 나도 좋고 주님께도 좋으라고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거지. 뭐 나만 좋자고 건축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주님 건축하는 일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의리의리하게 건축을 합시다. 타당하잖아요. 타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정말 원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미 충분히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모교회에는 형들이 이제 집이 형편이 좋지 않거나 혹은 본인이 공부를 잘 못하거나 뭐 그래서 상고나 공고를 가서 대학을 못 가고 취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참 좋아했던 형 하나가 공고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로 왔는데 양복을 쫙 빼입고 온 거예요. 양복을 쫙 빼입고 와서 후배들한테 이제 동생들이죠. 동생들한테 나 직장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일단 처음에 취업했으니까 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양복을 딱 빼입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나도 얼른 졸업하고 취업해서 저렇게 양복 입고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에 어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럼 애들 보고 야 너도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그러니까 저렇게 너도 좋은 양복 입고 혹은 좋은 직장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죠. 부활 이후에 얼마나 영광스러움이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마땅히 제자들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아 지금은 조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 조금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더라도 나중에 주님이 상 주실 테니까 우리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테니까 아 나도 저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도 보여주시고 엘리야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라.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크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준인 사람은 주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미래 영광을 보여주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면 나에게 싫은 것이면 안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목사 중에도, 장로 권사 중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싫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싫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걸 하라고 하십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초막을 못 짓게 하셨습니까?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준 삼기보다 주님을 기준 삼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힘들어도 기뻐도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주님께도 영광되는 것임을 잘 생각하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지고 진해지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나 자신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령 이 땅 가운데에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장차 주께서 허락하실 귀한 상급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